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한낮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 하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대강절에 대해서 좀 썼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대강절은 4세기에 이것이 시작됐는데요. 동서 로마 교회에서 시작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뜻에서 이 대강절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대강절이란 영어로 Advent로 온다, 도착한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절기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자신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한 의미로 성탈전저, 내 주의를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이 찾아오면 교회는 매주 한 개씩 네 개의 대강절 촛불을 점화합니다. 이 촛들이 바로 Advent Candle or Advent Wreath라고 하죠. 즉 대강절 촛들입니다. 네 개의 대강절 초는 보통 세 개의 보라색 초와 한 개의 핑크 색깔과 한 개의 하얀 초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초를 켜는 이유는 바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빛의 축제요, 빛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대강절 초들은 각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의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의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셋째 주일의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가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무슨 색이라고 했죠? 보라색이 되고 또 하나는 핑크색이 되고 하나는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하얀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점점 더욱더 하얀 빛으로 나가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한 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희망,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를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있는 그 본문은 조금 약간 너무 어둡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올 거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휴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휴거가 있게 되면 비행기를 같이 날고 있다가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땅에 남고 이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슉 없어지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다 없어지는데 저만 딱 설교하겠어요. 재밌을 것 같죠? 저만 구원을 못 받았군요. 막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해서 휴거를 믿어요. 그죠? 근데 저는 휴거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면 휴가가 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또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우주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일어나고 대환리의 환난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27절에도 보겠듯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그렇게 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또한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정말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은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그를 절하고 또한 열한 별이 그를 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와 별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자적으로는 안 하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열한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은유적으로 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요한계시록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세요. 오늘 읽은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안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 우주가 혼돈하고 우주가 망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며 그 힘을 잃어버리며 달도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곧바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또한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며 정권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 정권들이 오래가거나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 인간들이 세운 정권들, 인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도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이렇게 휴거가 있고 모든 것들이 발생해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와 정권과 인간들이 그 죄인들이 세운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가게 되면은 지진도 일어나고 무슨 많은 재앙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인간들에게 주어진 주권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서 똑같이 이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영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 모든 나라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몽골 그 제국도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합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미국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저에게 쓰여진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기억하기 또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다 찾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5쪽입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때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쪼개지죠? 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북한과 남한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이 중국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남한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쳐부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라는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10절입니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와 동맹을 얻냐면 누구하고 동맹을 얻습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또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재밌죠?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봉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사야가 낳는 아이가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합니다. 그가 엄마 아빠 할 때쯤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쳐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데 이 밑에 여러분 딱 조그맣게 되어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노략이 속함. 그 노략이 속하게 이 아수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 땅에도 유다 나라도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진 이 아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 또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아멜의 아들을 기뻐하는지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의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러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입만 외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스루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스루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 목에 차듯이 물에 덮일 것이라고 합니다. 침략을 당해가지고 고통에 젖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면서 저주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유다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마가복음하고 그리고 또 말세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아까 읽지 않았지만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하고 전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8장에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그들이 주관하고 그들이 세운 것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모든 것이 망하지만 걱정 말아라.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저에게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설명하죠.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잠깐 보았는데 11장 1절부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오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봄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나라는 어떤 것인지 6절부터 또 설명합니다. 그때에 우리 노래도 많이 있고 그렇죠? 찬양도.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나라들과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 싸움과 비방과 남을 그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나라들 계속해서 그 평화가 없고 더러움이 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그리고 어떻게 망할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과 정권들과 인도자들과 지도자들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이 말세에 지금 살고 있는 삶 힘들죠? 며칠 전에도 지금 알래스카에서 앵커리지에서 뭐가 났습니까? 7.0이라는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저기 패러다이스는 그 도시에서 뭐가 났죠? 불이 나서 완전히 해가 떴는데도 해가 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공기도 너무 맑지가 않아서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질 것이고 또 악해질 것이고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 속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성실히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저 잘 살고 더욱더 나라가 부강하고 더욱더 정말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붙들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러한 희망이 주 안에서 저희들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